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였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 뒤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였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지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 때가 오매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지었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 뒤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 뒤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 뒤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였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놀이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06편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을 가리켜 보통 역사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05편을 포함해서 78편,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살펴볼 106편, 136편 등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그 기반으로 하는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핵심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시편 105편의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에 신실한 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찾으라, 구하라, 기억하라를 비롯한 10개의 동사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사를 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뭐 이런 등등의 동사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인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1절을 보시면 그가 하는 일이고 2절에 따르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특별히 그 일은 모든 기이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쭉 언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찬양, 감사에 반응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라고 할 때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5절에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05편은 단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러야 될 찬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죠. 따라서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초청에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물론 행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요 기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과거에 이루신 여러 가지 구원 사건을 언급함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편에 기록된 시편 105편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들의 원망 사건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시편 105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나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일은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목적에 맞는 것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쭉 언급하는데 8절을 보시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가? 그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12절에서 그때 사람들의 수가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70명의 가솔들이 애굽으로 올라갈 때 그때 그들의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 14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거했을 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인 줄 알고 아내였지만 그죠? 아브라함이 물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여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15절에서 기름 부은 자라고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단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 표현 아브라함 한 개인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의 족장들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괄하면서 16절 이하에서 가나안과 애굽에 임한 기근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애굽과 가나안에 기근이 임한 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 이 사건, 즉 애굽과 가나안에 기근이 든 이 사건은 시간상으로 22절 이후에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근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기근이 임한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모든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인간이 생각하는 타임테이블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창세기에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요셉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몸이라는 이 단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실은 혼을 의미합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였다는 이 말은 사실은 관통했다는 뜻입니다. 쇠가 그의 혼을 관통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성빈 허민정 성도 딸 은희를 제가 엊그저께 또 한번 보고 왔는데요. 아, 정말 참 보기가 너무 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조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여서 신방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요셉도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쇠가 그의 혼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언제까지 받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뭘 염두에 둔 표현인가 하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 꿨던 꿈 아시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곡식단이 절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말씀 이룰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연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을 언제까지 겪게 됩니까? 라고 할 때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자신을 쇠사슬로 묶었던 애굽의 관리들을 다스리고 자기 지혜로 애굽의 장로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실제로 뭐 가르쳤다기보다 지혜로운 것이 뭔지를 그들에게 알도록 그들이 알도록 도왔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이 이처럼 지혜롭게 다스렸고 그 과정에서 애굽도 구원받고 즉 세상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도 결국은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난 다음 24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애굽 때 열재앙 사건을 언급하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번성했죠. 그러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유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또 보내어서 애굽이라는 세상 왕국에 대항하여 큰 기적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재앙들에 대한 언급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열 가지 재앙은 뭘 나타냅니까? 애굽의 신을 벌한 것이라 그랬죠. 세상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열 가지 재앙으로 나타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도 뭐 일곱 나팔 재앙 등등 모든 것들은 다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다 언급되지 않고 여덟 가지 재앙만 언급이 되고 있고요. 28절에는 흑암 재앙, 36절에는 장자 재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 이것은 태양신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에 대한, 세상 왕에 대한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앙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울러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어떤 해도 받지 않았던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붙들고 압제했던 세상 나라를 심판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이 일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언급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사건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을 함께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까?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죠. 낮에 구름은 그늘막이 되도록 하는 구름이었고 밤에 구름은 밤에 길을 밝힐 뿐만 아니라 밤에 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구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피를 채우셨습니까? 음식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신 약속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이족과 기사를 행하셨는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사건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분은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42절부터 4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의 종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여하였으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기억하셨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여기 기억하셨다는 이 표현 언뜻 보면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할 때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셨다는 이 관용적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시죠? 기억하셨다는 말은 잊었다가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고 기억하셨다는 이 말은 행동으로 나타내셨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냥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일반 사람의 약속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죠.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속과는 차별화된다는 것을 시인은 나타내고 싶어서 거룩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쭉 언급하고 난 다음 이제 시인은 마지막 4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의도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언급하고 난 다음 율법 준수를 언급했다는 거죠. 이것은 시편 118편과 시편 119편이 서로 짝하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무슨 시편이라 그랬죠? 메시아 시편이라 그랬죠? 메시아 시편 다음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176절로 이루어진 율법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시편 다음에 율법 시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율법 준수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규례와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많이 간과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다분히 구원파적 신앙이다. 구원파 아시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성숙이나 삶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신자다운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 수준이 그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다 보니 삶의 수준도 높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만 있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열매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였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많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울고 불고 회개하고 통했는가, 여기에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훨씬 더 뚜렷한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내용이 별로 강조되지 않고 그 내용을 강조하면 오늘날 다분히 구원파적 신앙을 갖고 있는 한국 교인들에게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산상보훈에도 보시면 심령에 관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결국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행하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고 지키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종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43절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즉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로 인류가 계속해서 기울어져가는, 계속해서 죄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족장들을 택하시는 선택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합니까? 누구를 택하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죠. 거기에서 끝이 나요. 선택의 역사는 야곱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택의 역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역사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종이라는 단어와 택하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리고 26절에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42절에는 그의 종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43절에서는 그의 택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과 그 다음에 택하신, 택함이라는 표현이 번갈아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어떤 권리도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주인만이 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은 자신을 택한 주인의 신분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도 종이죠. 선지자도 종이죠.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역대기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을 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시작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쭉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시편 105편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초청과 부름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을 보여주는 전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약속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가 예가 된다. 그리스도가 아멘이 된다라고 언급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6항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려주는 삶의 규범으로서 이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신자를 지도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려주는 삶의 규칙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 것이야말로 신자다운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의도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진정한 구원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심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개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침 받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